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장으로 넘어오면서 10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이든지 절이든지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책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독자들의 성경 읽을 때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장으로 절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장절 나눔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현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땅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냐. 땅의 지혜를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 악한 일의 의미는 무익한 것,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의의 열매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은 여기서 끊어질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그 땅의 지혜가 왜 발생하느냐? 그 땅의 지혜의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오늘 4장으로 끊어져서 전혀 다른 주제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절을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여기 땅의 지혜의 항목 중에 시기 다툼의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것들이냐를 원인 추적을 이제 해들어가는 거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근본 원인을 두 글자로 설명을 했죠. 결국 정욕의 문제다. 정욕의 문제다.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또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이 땅의 모든 싸움의 종류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내용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대의명분, 이익, 틀렸냐 맞았냐 뭐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일체 그런 것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단어, 결국 정욕의 문제다. 그럼 그 정욕은 그 출처가 어딜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여기 조금 표시를 해두시고 창세기 3장으로 그 근본 자리로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합시다. 창세기 3장 5절을 좀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하던 얘기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됩니까?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국 뱀은 뒤에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죠. 이 마귀가 우선 여자를 꼬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주 달콤한 언어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적 속성, 사탄의 속성이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도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들의 이상적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것이 인간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운동이었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뱀도 여인을 꼬일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독립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이렇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넘어가요. 6절을 잘 보시면 경로를 이렇게 소개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모든 죄는 처음에 무엇을 보느냐에서부터 가시적인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뭐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거 가끔 남자들 나는 뭐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먹어야지. 아멘. 예. 생각을 좀 하고 먹으십시오. 주는 대로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 먹어도 될까 말까. 그저 눈에 당장 달콤하다고 해서 주는 대로 집어먹으면 나중에 그거 토해내느라고 아주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꼭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정욕을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정욕의 근본 뿌리는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핵심 가치인 죄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 그것이 정욕으로 발동을 하고 그 정욕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세상적인 욕망을 낳게 되죠.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그 욕망을 이용하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교보문고 나갔다가 눈에 탁 걸려드는 책이 하나 있어서 사서 읽어봤어요.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그냥 금방 읽을 수 있었는데 책 제목이 그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인데 프랑스 분이 쓴 책입니다. 파리 11대학의 교수인데 거기에서 이런 그 개념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 진부화. 아마 이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개념인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계획적 진부화.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그 수명을 일부러 2년에서 3년 주기로 정한다는 거죠. 더 이상 길게 못 쓰게. 그래서 2년, 3년만 쓰면 그 물건을 더 이상 못 쓰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진부화까지를 의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에 인간이 길들여지면 2, 3년만 지나면 계속 새로운 욕구가 생기도록 자꾸 중독시켜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심기에 가장 적합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고 그 과도한 소비의 욕구와 욕망이 인간성을 결국은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인간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결국은 같이 파괴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절대 그게 비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지금까지 역사 속에 검증되었던 패턴이었고 맞는 원리입니다. 요즘처럼 그 소비가 하나의 문화 패턴이 되어 있는 시대에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땅의 시기와 다툼도 보면 먹을 게 입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편중돼 있어서 시기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한반도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북쪽은 배골마 죽고 남쪽은 배 터져 죽고 있어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세계 식량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류가 먹고도 남는데 이게 한쪽에는 너무 몰려있고 한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인간의 욕망이 이 식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조건인 식량마저도 무기를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무기화시키는 경우들이 지금 정치역학에서, 정치공학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뿐입니까? 자원, 전부 지금 하나의 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무기화시키고 있는 조건들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 발단이 되었느냐? 정욕의 문제요.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사상과 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그 끝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욕의 문제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요. 그 끝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가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절을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계속 지구촌은 늘 이런 시기와 다툼, 전쟁, 살인 이걸로 늘 해가 뜨고 해가 지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마지막에 보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내용으로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기도하는데 똑바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단선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이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 본문은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자 1장 1절의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글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와 구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로마라는 제국 아래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철학이 뭐예요? 힘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로마 문화의 로마 철학의 로마 시대의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곧 힘이 정의였어요. 가진 자가 선이에요. 오늘이나 그때나 뭐 별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때 그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가치와 철학대로 순응해서 원리대로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라는 제국 아래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여 살려니까 상대적으로 지독한 궁핍알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못 가지고 가난한 핍박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독하게 공고함에 처해지게 되고, 이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왜 혼란스러움과 유혹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꼭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만 되는 건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티켓 확보하면 되는 거지, 또 세상은 세상 아닌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좀 거짓말하고, 똑같이 좀 눈 감고, 똑같이 타협하고, 오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처럼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이 있지 않냐?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삶에 굉장한 유혹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럴까 저럴까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흩어진 열두 지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교훈이 뭐냐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갈등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잘못 구하고 있다. 이 구한다는 말은 꼭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거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도만이라고 좁은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며 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먼저 한번 건드려 보십시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사탄의 가장 그 속삭이는 음성 중에 핵심 가치가 뭐예요?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자, 요즘 세상은 전부 예측 가능해졌어요.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보이는 문화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꼭 절실하거나 절박한 게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꼭 그렇게 상식적인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예측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의 패턴이 점점점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덜 절실하게 됐어요. 덜 절실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분밖에 바랄 게 없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시공간이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광야 아니에요. 광야. 뭐가 있어요 거기? 하늘밖엔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온 지성과 인성과 감성으로 몸으로 배웠던 신앙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물질이 풍부하고 먹고 살고 입을 만해졌으니까 그렇게 뭐 절실히 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게 이 재앙의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구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구합니까? 잘못 구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저 내가 선택한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당하는 아주 부당하고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는 세상. 이걸 기도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통섭적이고 전인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대적 패턴을 아주 예리하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덜 먹고 덜 입고 초근 목표에 가난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늘 절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은혜였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때가 복입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풍요해지다 보니까 구하지 않게 돼요. 구하는 것마저도 잘못 구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려고, 내가 고지에 오르려고 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다른 주제로 바뀌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뜬금없이 다른 주제가 등장한 것처럼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바뀐 주제는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설명이 바뀐 겁니다. 다시요.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설명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간음이라고 설명할 때는 어떤 상태를 간음이라고 했나 말이에요. 우리 호세아서를 주일 저녁에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나님 외의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전부 영적으로 음행한 이스라엘아, 간음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점점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보이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확률을 두더라고요. 가능성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내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티켓이고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냐. 현실.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현실은 또 현실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친 상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고백은 하고, 이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발을 담고 또 그쪽의 패턴과 삶과 원리에 익숙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만져지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를 성경은 여기 정확하게 가늠한 여인들아.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양다리 걸치기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지금 대립각에 서 있다는 것을 따끔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이미 내 신앙생활의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한쪽 발을 딛고 있는 것은 50%는 하나님 믿고 50%는 세상에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맞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내용입니다. 절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이치상 불가능해요. 두 남자가 있는데 이쪽 남자는 99% 사랑하고 이쪽 남자는 1% 사랑하고 이거 안 돼요. 우리 남편은 99.9%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는 0.1% 사랑하고 이것도 안 돼요. 100%.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헌신의 태도요, 내용입니다. 그게 사랑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남겨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놀랍죠? 사실 이거 읽다가 경기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시기하신대요. 시기. 자꾸 우리가 한눈 파니까, 세상에다가 한눈 파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답니다. 시기의 가장 기초 개념은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시기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형제가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막 시기가 나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다른 자매와 다정하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요.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시기 안 난다?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시기하십니다. 시기하시기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사랑한답니다. 사모한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종일 묵상해 보세요. 아니, 나 같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뭐가 있다고 시기까지 하시고 사모하시고 사랑하실까? 이건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반대로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걸 그분이 견뎌하지를 못하세요. 가만두질 않으세요. 왜?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전부 아니면 전무한 성격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도 다른 주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성격상 양보자라고 거친 소리도 못하고 그런 걸 성경에서는 성격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양적 미덕이죠. 유교적 미덕이죠. 성경의 겸손은 정확하게 오로지 그분만 바라는 삶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독립하여 살 수 있다는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와 태도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잘난 체한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나게 하신 것은 잘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우린 자꾸 이 성경적 가치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유행적 가치로 이해를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여지의 모든 태도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답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과 낮아지는 데 중요한 정서적 수단이 우리 속에 잃어버린 슬픔을 회복하는 겁니다. 애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바꾸고 시대의 물줄기를 바꿀 때 항상 전조 조건으로서 슬픈 마음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몰락할 때도 슬픈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서 슬퍼하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성경 기자가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의 슬픈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시대의 회복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 왜 슬픔을 회복해야 됐을까요? 그 슬픔의 회복은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내맡기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울며 울며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 길이 있고 거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슬픔을 잊어버렸고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3.1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앞에, 정욕으로 가득한 시대 앞에 슬픔을 회복하고 애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몫이라도 무릎 꿇어 부르짖는 것이 가장 겸손을 순종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슬픈 일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몫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세가 맞춰지면 우리가 가야 될 땅, 동해, 제주, 울진, 영덕, 캄보디아, 대만, 미얀마, 일본, 이러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옵소서. 주님의 슬픔을 주옵소서. 주시옵기를.